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이 21일 자국민들의 카불공항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는 보안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대사관은 공항 출입구에 잠재적 보안상의 위협이 있다며 당국의 개별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공항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 카불 독일 대사관 역시 탈레반 병력의 통제가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민에게 카불 공항으로 가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AP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아프간 내 미국인을 위협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자국민을 특정 지역에서 작은 그룹으로 모아 카불 공항으로 데려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당국자들은 IS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를 준비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한 주간 미국인 2,500명 등 17,000명을 카불에서 대피시켰다고 밝히고 지난 24시간 동안은 군용기 C-17과 전세기를 38차례 띄워 3,800명을 대피시켰다고 부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토요일인 이날도 백악관에서 외교 안보팀을 소집해 IS의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을 포함한 대테러 작전과 아프간 대피 작전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와 영국 BBC 산하 기관 소속 언론인 두 명이 미얀마 군사정부에 체포됐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관영방송인 미아와디 TV는 시티 아웅민 등 언론인 두 명이 선동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티 아웅민은 현지 매체인 프론티어 미얀마의 칼럼니스트 겸 VOA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시민들을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독립미디어를 지휘하는 BBC 미디어 액션 소속의 프리랜서 제작자인 테테카이는 시투 아잉민을 숨겨주고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를 지원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체포된 언론인 두 명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미얀마 군부가 언론인에 대한 야만성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뒤 사회 불안을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에 강경 대응하겠다면서 다수의 언론인들을 체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얀마 군정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언론인 98명이 체포됐고 이 중 46명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날 새벽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무기 공장과 저장소 4곳을 전투기로 폭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경찰은 공습 직후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에 대해선 모든 전력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유튜통신 와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시위는 1969년 이스라엘인 아라크사 사원의 불을 지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시위에 수천 명이 참가했으며 이스라엘의 진압으로 민간인 41명이 다쳤다고 직시했습니다. 허리케인 그레이스가 멕시코 동부 해안의 강타에 최소한 7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대상 허리케인 헨리는 미 북동부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그레이스는 21일 오전 시속 200km의 강풍을 동반한 상등급 허리케인으로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스주에 상륙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쏟아낸 폭우로 베라크루스주 22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으며 주도 할라파시에서만 최소한 7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전기가 끊어졌고 관 하나가 물살을 떨어가는 영상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그레이스는 상륙 후 열대성 폭풍으로 빠르게 세력이 약해져 현재 멕시코시티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폭우와 홍수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1943년 11월의 어느 날 미국 카네기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후에 약속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의 지휘자가 독감에 걸려서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연 당일의 취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뉴욕 필하모닉은 당시 부지휘자를 대타로 세웠고 공연 중에 제발 큰 사고만 생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휘자가 바뀌었다는 소식에 세심한 시선으로 지켜보던 관중들은 25세의 젊은 지휘자에 놀랐고 텔레비전을 타고 미국 전역으로 중계된 공연으로 이 지휘자는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은 1958년 40살의 이 젊은 지휘자를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맞았고 이후 44년간 이 지휘자가 뉴욕 필하모닉과 함께 1200여 차례의 콘서트와 음반 제작을 이끌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음악을 알리는 교육자였고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던 번스타인입니다.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던 그 첫 번째 미국인 지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번스타인이 곡을 쓴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이 작곡한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프롤로그 알레르고 모데라토와 만보 프레스토 함께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 뉴욕 브라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흐름을 1950년대 미국 뉴욕 사회에 대입해서 이민자들의 갈등과 사랑, 복수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있지만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1957년 무대에 올려진 이래 최근까지도 관객이 이어진 브로드웨이의 대표 작품이고요. 1961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제작해서 올겨울로 개봉이 늦춰져 있는 새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소식과 함께 번스타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마에스트로도 올봄 촬영을 시작해서 내년에는 관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줄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 이어집니다. 마스네는 비제와 군우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인데요. 오페라 타이스가 바로 마스네의 작품입니다. 프랑스 소설을 원작으로 1894년 프랑스 파리 무대에 처음 올려졌습니다. 그게 배경은 4세기 말 고대 이집트의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인데요. 거리의 여자인 여주인공 타이스를 성녀로 만들어가는 수도사 아나타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나타엘은 그 과정에서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매혹돼서 갈등하는데요. 수도사 아나타엘의 노력과 갈등, 번뇌, 또 회개 등의 심리적 변화가 오페라 타이스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들어볼 부분은 타이스 명상곡입니다. 아주 깊은 명상의 세계로 이끌어줄 것 같은 이 평온한 선율에 숨어있는 이 이야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입니다. 게오르크 프리드히 헨델의 오라토리오 3손, 작품 번호 57, Let the Bright Seraphim, 빛나는 천사 세라핌, 미국의 트럼펫 연주자 에드워드 캐롤과 리 소퍼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려드린 곡은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와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줄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라토리오 삼손은요, 구약성서에 나오는 그 삼손과 데릴라의 삼손 이야기입니다. 헨델이 1740년대에 기존의 희곡 작품을 바탕으로 3막짜리 오라토리오를 만든 건데요. 17세기에서 18세기에 성행했던 이 종교적 색채 극음악을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 노래, 연기, 의상, 무대장치, 또 음악 연주를 모두 포함한 종합예술 오페라에 비해서 좀 작은 규모를 말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독창이나 합창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해설자, 내레이터가 따로 있어서 중간중간 이야기의 흐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흐나 헨델 작품 속에 칸타타라는 형식도 있는데요. 이게 오라토리오보다 더 작은 규모입니다. 독창이나 합창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음악 형식이고요. 들려드린 부분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3손 가운데 천사 세라핌의 아리아, 빛나는 천사 세라핌입니다. 원래는 소프라노의 목소리 또 트럼펫의 연주가 천상의 소리처럼 느끼게 한다는데요. 오늘은 트럼펫 연주로만 된 빛나는 천사 세라핌 들었습니다. 에드워드 캐럴과 리 소퍼의 트럼펫, 그리고 리처드 캡이 이끄는 필하모닉 브루토시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서곡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지금도 자주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인데요. 만나면 아웅다웅 다투고 또 틈만 나면 바람을 피우는 백작과 그 부인은 조아키니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에서 상속녀 로지나에게 세레나데 불러주고 또 위장해서 집으로 몰래 들어가기도 하다가 결혼에 성공했던 그 백작 부부입니다. 또 두 사람의 결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왔던 재능꾼 세비야의 이발사가 백작의 하인으로 설정돼서 세비야의 이발사 후속이라고도 소개되는 그런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집안의 하녀에게 흑심을 품은 남편을 잡기 위해서 하녀와 모의를 하는 장면에 아리아가 아주 유명합니다. 바람둥이 백작은 결국 부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줄거리가 있는데요. 오페라 시작 전에 연주되는 이 서곡은 극의 분위기를 예상하게 합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지휘자 예브게니 무라빈스키의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작품 번호 492 서곡을 연주합니다. 2000년 영국 감독 스티븐 달드리가 만든 발레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11살 소년의 이름을 내건 영화 빌리 엘리엇입니다. 영국 북부지역의 단광촌에 살던 소년 빌리는 복싱을 배우러 체육관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발레교습소가 체육관을 같이 쓰게 되면서 빌리의 마음에 자꾸 발레가 들어옵니다. 빌리는 권투 장갑과 보호구를 벗고 균형대를 잡고 토슈즈를 신게 됐는데 중심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흐리릭 돌아서 정면에 딱 멈추어야 하는 그 회전 자세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빌리는 그냥 발레가 좋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합니다.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축구를 해야지 남자가 발레가 뭐냐고 혼을 냅니다. 그래도 빌리는 연습을 쉬지 않고 선생님의 작은 칭찬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금세 어설프기만 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어려운 형편에 개인 교습은 꿈도 꿀 수 없으니 이리저리 화나는 일이 천재입니다. 어느 날 빌리는 체육관에 온 아버지를 마주합니다. 잠시 어쩔 줄을 모르다가 다짜고짜 온몸으로 춤을 추는데요. 자신의 반대에 항의하는 것이 분명한 빌리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빌리의 재능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도 빌리를 런던에 있는 큰 학교로 보내고 싶습니다. 단광의 모든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는 파업을 접고서라도 돈을 좀 융통해 보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큰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아버지가 빌리에게는 기회라도 줘보자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 빌리 할머니의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로열 발레 학교의 오디션에 빌리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너무나 긴장한 빌리가 사소한 일로 옆에 학생을 때리는데요. 덕분에 오디션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긴장해서 뻣뻣하기만 한 빌리의 몸짓에 뻔한 결과가 나올 뻔도 했지만 왜 발레를 하느냐는 물음에 나온 솔직하면서도 강한 빌리의 대답이 심사위원들을 움직입니다. 춤출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몸이 변해요. 새처럼 나는 느낌이에요. 빌리가 합격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족의 환호는 대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을 하러 탄광 노조 사무실로 뛰어가고 무뚝뚝한 형도 빌리가 런던으로 떠나는 날 문 닫힌 버스를 보면서 보고 싶을 거라며 빌리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버지와 형은 백조의 호수 공연을 보러 런던에 갔습니다. 그 많은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들 속에서 빌리가 단독 춤으로 무대 위를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가 1877년에 내놓은 발레 모음곡 백조의 호수. 꿈을 찾아 나선 소년 빌리 엘리어트가 청년 발레리노로 도약하는 모습 위에 백조의 호수 2막의 주제음악이 흐릅니다. 유진 올만디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가운데 산막에 흐르는 이 엄숙한 시간에 솔렌네 인퀘스토라 스페인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미국의 바리톤 셔릴 밀린스의 이중창 안톤 과다뉴가 이끄는 런던 교향악단이 함께했습니다. 베르디가 1861년에 완성한 오페라입니다. 초연 때부터 대단한 호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목, 이 운명의 힘이 함축하고 있는 대로 잃을 수 없는 사랑,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왕족의 후예지만 식민지 사람인 남자와 스페인 후작의 딸이 사랑을 했습니다. 집안이 반대를 하자 여자는 가출을 하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자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후작이 남자의 실수로 죽게 됐고요. 그의 아들이, 후작의 아들이 복수를 하러 남자를 찾아다니는데 남자는 가출한 여자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페인 군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남자를 구해주고 의형제를 맺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의 오빠였습니다. 쫓고 쫓기던 그 원수지간인지도 모르고 우정을 맹세한 두 사람. 삶의 무상함을 느낀 남자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사제가 되지만 후작의 아들은 수도원까지 찾아가서 남자와 결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중상을 입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있다는 곳으로 가서 오빠의 중상을 알리지만 여자도 오빠를 도우려다가 치명상을 입고요. 결국 후작의 아들, 딸, 남매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도 죄책감에 몸을 던져서 죽는다는 줄거리가 오페라 운명의 힘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아리아는 남자와 후작의 아들이 서로 원수인지도 모르고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장면에 흘렀던 이 엄숙한 시간에 솔렌네 인쿠에스토라였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미유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33의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빠르게 하지만 지나치지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첼로 연주자들에게는 꼭 연주해야 하는 곡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또 많은 거장들도 데뷔 무대에서 선택을 했던 작품입니다. 첼로의 모든 음역을 사용하는 악보라고 합니다. 표현의 깊이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화를 아주 잘 다루는 연주자에게만 적합한 쉽지 않은 첼로 곡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첼로의 헝가리 연주자 야누쉬 타커, 안찰 도라티가 이끄는 런던 교향악단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프란츠 페테 슈베르트의 즉흥곡 2번 내림마장조 작품 번호 90-2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아노에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20세기 말에 떠오르는 신예로도 불렸던 멜빈 탄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